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서문화 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CD를 원하시면은 나성중앙교회의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은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요.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는데요. 서문화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나눴는데요.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구원에 대한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에 밀리니까, 어느 것이 바른가를 분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반대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에서 핍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늘날 현재 교회에도 있지 않나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지탄을 받는 것도 그런 모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재림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재림교회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지요. 자기들의 주장과 다르니까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구별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은어모로 연구해도 성경의 안식일이 일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재림교회를 율법주의라고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소위 주일은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 교회의 유전으로 지키거든요. 제7일 안식일을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성경적으로 그들의 교리가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쉽게 이단이다, 율법주의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중은 다수가 그렇게 하면 쉽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진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다수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힘이 더 세어지거든요. 작년에요, LA 지역 개신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의논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단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우리 교회도 포함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섯 가지 이유를 말했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권위가 있다. 우리 재림교회가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은혜로만의 칭의를 부인한다. 셋째, 그리스도를 정화시킨다. 넷째, 구원받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집단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종말론에 중점을 두는 단체다. 이것이 이제 이단이라는 이유로 제시한 것인데요. 4번에 구원받은 사람을 배제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은 아마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하는 건지요. 그다음에 3번, 그리스도를 저하시키는 것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재림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항상 모든 것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월터 말틴이 주장한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에 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마틴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의 저서에서 밝혔습니다. 예. 이 재림교회 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교단의 주장도 교리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1번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권위가 있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엘렌 G. 화이트의 저서에 대한 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완전한 오해거든요. 엘렌 화이트 자신이 성경 외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런 틀리는 사실을 마치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전하는데 이것은 선전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 종말론에 중점을 둔다는 말 외에 다른 4개는 모두 그들이 스스로 오해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일 뿐이에요. 5번도 종말론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말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예. 그러나 중점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재림에 대하여 상기시키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지요. 그 사람들은 오해죠. 예.
네. 아, 목사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변증을 하십니까?
예, 서머나 교회의 자칭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도 교회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요.
네.
예, 작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요. 그분들이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이제 그런 주장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글이 있는데 좀 한번 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 내가 이 글을 적어놨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날은 신약 시대가 끝난 지 여러 세기 후에 교황이 고친 것이 아니다. 신약에 벌써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후에 오래지 않아 저자들이 그것을 인정했다. 이래 중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린 데 대한 언급은 교부들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곧 기원 110년 안디옥의 감독 잉나시오의 문헌과 기원 100년에서 165년 순교자 저스틴의 문헌과 120년에서 150년의 바나바와 178년의 이레네오와 154년의 바다이산과 200년의 터툴리안과 250년의 오리겐과 200년에서 258년의 기브리안과 300년의 알렉산드리아의 베드로와 315년의 유세비오 등등의 문헌이다.
예, 그렇게 썼어요.
예.
그런데 여기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성경구절은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예.
신약에 벌써 그렇게 되어 있었고 했는데, 신약에 벌써 그렇게 되어 있었던 성경구절은 안 적었어요. 신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 10절에요, 주의 날에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계시록 1장 10절이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7절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다 일요일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일요일을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날들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날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장소에 찾아오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분명히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온 날을 일요일로 보고 같은 일요일에 제자들이 항상 모였으니까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추측이지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그때 역시 아직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조용히 모여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문들이 닫혔다는 말을 똑같이 사용했거든요. 예, 그 전에 모인 날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렇게 썼고 26절에도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모인 것이지 조용히 모여 있었던 것이지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한 것도 아직 몰랐잖아요. 믿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은요.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고 모였다가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밤중까지 지루하게 강론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일요일 낮이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 밤에 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는요, 토요일 밤에 모였다고 아주 그렇게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구절도 일요일을 주일로 했다는 구절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연보에 대하여 말하면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얻은 이익을 따라 저축해 두어 연보하라고 권고한 것인데요. 이것을 일요일 정기 예배에 연보한 것이라고 억지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차라리 안식일에는 돈 계산하지 말고 안식일이 지난 시간에 원문대로 안식 후 첫날인데요. 첫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밤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같은 시간이에요.
네.
예, 그렇지 않냐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혹은 안식 후 새벽인 미명이라고 해야 일요일 아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냥 안식 후 첫날 그렇게 하면 토요일 밤부터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 얻은 이익 중에서 연보를 위하여 계산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에 하라는 것인데요. 금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일하고 나면 곧 안식일 시간이 되기 때문에 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지면 안식 후 첫날에, 즉 토요일 저녁에 이문을 계산하고 연보를 위하여 저축해 두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만일 그것이 일요일 예배 시간에 대한 것이라면 저축해 두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지요. 그리고 그 저축해 둔 것은 바울이 갈 때에 비로소 연보를 하느라고 수입을 계산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안식일마다 드리는 정기 예배 헌금이 아니고 구제를 위한 특별 헌금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에 예배일로 하라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네.
아, 일요일을 지키는 분들이 성경의 근거를 찾으면서 확실한 구절이 없으니까 그런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니까요. 이분들이야말로 교리와 신조에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 권위를 이분들은 교부들의 문헌으로 제시합니다.
네.
교부들의 문헌은 결국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성경 외에 다른 권위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네.
정말 우리 보고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네.
자기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권위로 교리와 신조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교부들인 이분들이 적어놓은 대로 잉나시오, 순교자 저서틴, 뭐 또 교부 바나바, 이레네오, 바다이신, 터툴리안, 오리겐, 기브리안,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베드로, 유세비오, 이런 사람들의 문헌을 성경 외의 권위로 세워놓고 일요일 지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했으니까 전통적으로 옳다. 정말 성경 외의 다른 권위로 이 사람들은 교리와 신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이렇게 하고도요, 오직 성경으로 안식일이 바른 예배일이라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자기가 친 거물에 자신이 걸린 형국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마치 서문화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여섯 가지 사실을 들어서 비방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더라는 말입니다.
네.
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요. 서문화 교회와 교인들을 자칭 유대인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비방하고 핍박한 역사적 사실을 살피는 중에 목사님이 서문화 교회 때처럼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막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좀 길게 얘기를 했네요.
예. 예. 정말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으신데요.
예.
제가 옆으로 빠지는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이, 뭐 괜찮죠.
이제 다시 예. 성경 구절로 돌아가시죠.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렇지만은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도 성경 구절에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다 성경 구절 설명에 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절을 살필 시간인데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네.
서문화 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과 핍박도 힘든 것이었는데 앞으로 즉 장차 또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으로 목숨을 잃어도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지킬 것이라는 말이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일 뿐이잖아요. 이 환난을 지휘하는 자는 마귀라고 아주 밝힙니다. 자칭 유대인 회가 주동이 되었든지 로마 관리가 주동이 되었든지 실제로 주장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은 현실에서 그것이 누구이든지 실제 주장자는 마귀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스무나 교인들을 옥에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10일간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시험을 받게 하리니에 해당되는 헬라어 페이라스 데테는 유혹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련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뜻으로요. 감옥에서 받을 온갖 고난이나 형벌을 뜻합니다. 유혹하다 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서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순교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이 기간이 10일간이 될 것인데요. 혹독한 환란을 10일간이라도 아주 길지요. 그러나 10일은 그래도 피하고 도망해서 그 기간을 넘길 수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에 대하여 실제로 10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긴 기간을 상징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갈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아주 극단적인 환란 기간인데 환란이 완전한 환란이라고 할 정도로 극에 달한다는 것을 표상하는 말입니다. 여기 환란이라는 말이요. 예.
완전한 환란이라는 해석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란이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이고 환란이 최악의 극에 달하도록 긴 기간이라고 그렇게 완전한 환란이라는 말을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 계시록은 예언이고 표상과 상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스무나 교회가 당시 스무나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스무나 교회 시대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기간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표상적 예언에서 표상적 기간은 1일을 1년 원칙으로 해석하도록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10일간은 10년이죠. 서문화 교회 시대인 100년에서 313년까지 기간에 극심한 핍박이 있을 10년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서문화 교회 사자인 폴리갑이 이 편지를 수신했겠죠. 그 당시 서문화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았겠죠. 예, 동시에 예언으로 표상된 서문화 교회 기간인 100년에서 313년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한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 해석법으로 이 기간에 교회에 가해진 핍박을 역사에서 찾아보면은요, 참 엄청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 로마에 그리스도교 10대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 첫째와 둘째 핍박 외에는 다 서문화 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첫째는 AD 64년에 로마 대화재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핍박한 네로 황제 때 핍박은 이원님이 말했고요.
네.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오락에 이용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가죽을 입혀 개에게 던지고 기름을 뒤집어 씌워 밤새 불을 켜서 소위 인척이라고 했고요. 그는 또 네로 황제가 자신의 변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박해했다고 이 타키투스는 그렇게 썼어요.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시안 황제 때의 피박이거든요. 이제 주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 집중되었는데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경배하라고 한 것은 한 것이 주 이유입니다. 예, 그에게 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예, 이때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예.
이 시기에는요 황제의 사촌도 순교를 했다고 해요. 이제 제가 참고한 책에요. 그 사촌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레, 마가, 오네시모, 로마의 클레멘트 등이 이 기간 동안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도미시안 핍박 때요.
네.
그 후 도미시안은요, 유다의 두 손자, 그 예수의 형제 유다겠죠. 유다의 두 손자를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해서 관찰하다가 그들의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그 두 사람을 돌려보내고 죽이지는 않고요. 살려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그는 회개했다고 하지 않네요. 예, 나중에 이 도미시아는 정적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요, 98년에서 111년에 트라이안 황제 때 핍박인데, 당시 이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가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을 끝까지 확인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사형했다 하는 것을 편지 내용에 적었어요.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가 서머나 교회 시대가 됩니다. 트라이안은요, 최초로 합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도록 핍박을 합법화한 황제예요. 그의 로마 정부는 자연재해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하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 때의 유명한 순교자는 안디옥의 감독인요, 이그나시우스와 또 시몬, 소지무스, 루프스 등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인데요. 우리는 그들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저 책에 기록된 이름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117년부터 138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인데요.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핍박이 있었는데 근거는 트라이안 황제의 합법적으로 핍박하게 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도 처벌을 했습니다. 그가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었어도 기독교인을 모른다고 했거나 숨겨놔놓고 없다고 했거나 이럴 때 같이 처벌했단 말이에요. 예, 이때 이름을 남긴 순교자는요, 예, 텔레스포루스라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161년에서 180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인데요. 이 황제는 자신이 스토아 철학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다섯 현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오현제라고 말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명상록은 유명한 세계의 고전이거든요. 그래도 성경의 신앙을 자기 사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때도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름을 남긴 순교자들이요. 순교자 저스틴 말턴, 그 다음에 포티누스, 블렌디나 등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202년부터 211년 셉티무스 세베루스 황제 때인데요. 기독교로 개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핍박 기간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개종을 금지하고 교회는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 순교자로는 레오니다스와 이레니우스, 페르페투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235년에서 251년 트레치안 막시미누스 황제 때 기독교 성직자를 처형하라고 명령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암살당했던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했더라고요. 이때 순교자로는 우르술라, 히폴리투스 등이 있고요. 여덟 번째는 249년에서 251년의 데키우스 황제 치하에 처음으로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번졌는데 황제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를 금지하고 열정적으로 이교를 신봉하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거든요. 이 순교자로는 파비아누스, 예루살렘의 알렉산더가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홉 번째로는요, 257년부터 260년에 발레리아누스 황제 치하의 기독교인이 치한데요. 기독교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기독교인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때요, 오리겐, 키프리안, 식스투스 2세 등이 순교를 했네요. 이제 이 열 번째, 이 303년에서 311년,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의 핍박인데, 이때도 로마 제국 전체로 박해를 가했거든요. 모든 예배 처소와 기독교 관련 서적을 불태울 것과, 모든 시민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동로마의 황제 갈릴레우스가 계속해서 약 6년간 박해를 하였지만은 충이 먹어서 고통이 심하게 되자 기독교인들을 청해다가 기도해 달라는 부탁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박해를 완화해가지고 311년에 기독교 핍박을 중지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간이 바로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303년에 내린 그리스도인 신앙 관습을 금지하는 칙령을 반포한 때로부터 콘스탄티니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313년까지 정확하게 10년입니다.
예.
이때 디오클레시안의 칙령에는요, 핍박하는 요령을 발표했는데, 첫째, 모든 기독교 신앙 습관을 금지하라. 둘째, 모든 교회는 폐쇄하라. 셋째, 집사 이상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투옥하라.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방면하라.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이런 칙령을 발표를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는요, 처음에 이 기독교에 아주 호의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사위인 갈릴레우스에게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조언을 들은 후에 성경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핍박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서머나 교회나 서머나 교회로 표상된 시대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햇빛을 보고 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이런 충성이 오늘날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순교 시대는 아니지만 평안한 중에 더욱 충성하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한 때에 더 굳게 믿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복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박해와 순교에 대한 아주 긴 이야기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좀 지루했죠?
아니요. 정말 그 시대마다 다 눈물을 겨운 그런 순교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10일간이라고 하는 예언의 정확성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10년 후에는 어떤 경로로 환란이 그치게 되었습니까?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환란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콘스탄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신앙의 자유를 둔 데도 또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뭐 당연히 계기가 있습니다.
예.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요, 아주 시골 천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자수성가해서 황제까지 되었는데요. 그는 아주 탁월한 행정력으로 통치를 아주 잘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년에요,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를 동서로 구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기로 하고 자기는 동쪽 로마에 가서 정황제가 되고 자기 사위 갈레리우스를 부황제로 앉혔어요. 그리고 아마도 나중에 콘스탄티노블이 된 비잔티온에서 집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 로마는 막시미아누스에게 맡기고요, 콘스탄티우스 1세 클로스를 부황제로 했어요. 그 후에 동서로마의 정황제가 죽자 그 자리를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인 콘스탄틴이 서로마의 정황제 자리를 두고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인 막센티우스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투지역이 이제 밀비우스 다리였는데 전투는 312년 10월 28일에 있었고 콘스탄틴이 승리하고 막센티우스는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 사가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이때 콘스탄틴이 승리한 배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투 전날 밤 콘스탄틴의 꿈에 예수께서 찬란한 태양에 십자가 형상을 보이면서 나타나서 이것을 군기로 하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은 내일의 전투에서 이긴다고 말했대요. 그래 기독교를 나타내는 문자 가운데 헬라말로 키, 영어로 X자처럼 생긴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로, 영어로는 P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키와 로를 합친 문자 라바룸을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게 하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로 콘스탄틴이 기독교 신앙을 자유화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버가모 교회 시대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될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 시대의 극심한 핍박 중에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평안한 시대에 더욱 굳세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